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상고했던 12절에서 19절의 말씀과 연결된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섯 번씩이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생각했고 심지어 마지막 19절에서는 부활이 없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는 비극적인 예상을 하는 바울 사도의 참담한 안타까움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편리나 이권을 거부하고 신앙으로만 살겠다고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는 믿음 생활은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고 신앙 속에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역시 부활이라는 엄청난 미래의 영광을 약속받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직접적인 경험까지 인용해서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섬긴 것들이나 때로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과 만나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소개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가능이나 하겠느냐 그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 썩어 추하게 된 몸이 영원을 입는 것이나 또는 무게를 갖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나 닫힌 문으로 들어와서도 먹을 것을 잡수신 주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꿈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약속도 여기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역시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병자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넘어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영원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이 말씀을 함께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미치광이들이거나 공상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찬송가 451장 4절의 말씀 맞다나 찬양처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나도 승리할 줄 믿고 싸우리라는 그런 고백으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는 29절에서 31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귀중한 신앙의 행위나 희생은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는 최종적인 신앙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이지만 이것은 부활을 위한 죽음의 모형입니다. 분명히 이 29절을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과연 부활이 없다면 신앙적인 행위가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만 들으면은 대신 누구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또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결국 내가 믿게 되므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세례의 성격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를 받음에 대한 과정과 원리를 생각할 때 남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미 죽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게 될 때 바로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가치가 있겠는가?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1세기 당시 예수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1세기에서는 수시로 죽음에 직면해야 했던 사실들은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애절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간절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런 예들을 역사 속의 얘기는 다 접어두고 성경에 나타난 것들로만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보면 어때요? 믿는 것 때문에 노숙자 생활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세의 사람들이 1세기에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을 받는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 바울의 고백은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자 도전이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과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죽음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날마다도 힘들지만은 로마서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종일토록 지속되고 있었던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종일 고통의 순간은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런데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6절이고 물론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한 고백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런 것들을 견디게 한다는 거죠. 모든 불이익과 아픔과 슬픔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이 좋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가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의 고통을 가지면 부활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도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자녀다운 주님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더욱 열망하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영광으로 받기 위해서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유혹에 이끌릴 수 있었고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당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손해들을 감수할 수 없고 세상에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32절 상반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모든 피지배국을 묶으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불만 요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폭도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정치적인 불만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곳곳에 큰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고 검투사들과 싸움을 검투사들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 본 적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게 바로 검투사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1세기였던 하나의 모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찔러 죽이고 피가 튀면 온 원형 경기장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불만 요소를 해소했던 겁니다. 또 사람과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군중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에베소에는 지금도 원형 경기장의 유적이 남아있고 바울이 신앙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짐승 앞에 내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실제적인 이해로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 바울의 고백은 마치 맹수같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앞뒤를 가르지 않고 욕설을 퍼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겪었다는 우회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바울이 아니었다면 전자든 후자든 짐승 앞에 맨몸으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 하반절 그랬다고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당시에 1세기에 또 큰 정신적 어떤 무리가 있었죠. 에피큐리안,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들 학파입니다. 이 에피큐리아 철학자들은 주로 향락주의를 주창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처럼 탐닉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가장 현명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이 없다면, 이 세상 육신에 있을 동안 온갖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왜? 이왕에 죽을 거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은 그런 철학의, 그런 사상의 일종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육욕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부활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합당치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과의 사귐은 결국 믿음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고 늘 고백을 하게 되죠.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좀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죄악에 어두워질 때마다 이런 각성이 필요합니다. 깨자. 그리고 죄를 짓지 말자. 왜냐하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도 같은 당부를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본 적 있죠. 일부러 너가 부끄러움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진 교우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할까? 신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까? 어쩌면 신앙의 사람에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서 한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방법으로라도 신앙을 각성시켜서 영광의 부활에 제외되는 비극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충고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부활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4절에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한 다음에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3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여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부활의 형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의 몸을 가졌을 때 그 몸은 무게를 느끼지 않는 몸이었고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도 잠긴 문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 거기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생선한 토막을 드렸더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걸 드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형체가 어떨 것이냐 하는 의문이 1세기에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말이죠. 분명히 보이는 몸이면서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고 소망이고 기쁨이죠. 우리가 상고하는 마지막 부분은 과연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마당을 다루려고 하니까 내용도 그렇고 해서 이 뒷부분을 잘라서 여기 붙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5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각자가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궁금해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권고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6절에 먼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먼저 죽어야 산다는 단순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같이 기쁘게 순종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형체를 말씀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죽지 않고 부활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는 것은 싫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을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두시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죽어야 사는 원리, 죽어야 부활하는 희생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곡식 알갱이를 뿌리는 것과 꼭 같다는 거지요. 우리의 생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죽는 것이 첫째고 이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곡식이 죽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것은 처음에 그 뿌리는 씨앗의 알갱이와는 전혀 모습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할 때 한 알갱이처럼 모양 없고 가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내시면 영광스러운 꽃 피는 모습도 열매 맺는 모습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 그런 당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하는 희생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도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예수도의 부활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부활의 증거를 전해 듣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부활이 과연 어떤 것일까 신비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들도 사람에게 꼬맞춰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죠. 영혼을 순간에 가져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불안한 비교이고 영혼인 영적인 것을 제시하는 잘못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가장 단순한 식물의 원리를 통해서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을 제안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곡식에 뿌리고 나고 자람의 원리를 빌어서 부활을 설명하려 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 밀이나 보리의 알갱이와 그 초록색으로 줄기차게 자라고 황금색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알갱이 하나에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의 부활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37절에 그랬거든요. 자라는 보리의 형체를 뿌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보리 알갱이나 밀 알갱이를 뿌릴 뿐입니다. 볍씨를 뿌릴 뿐이죠. 그런데 거기서 결국 생명이 나서 영화롭게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부활을 현재 우리가 가진 몸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치아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렇게 합주기로 날까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보다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활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고 또 썩어질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 입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영광스럽게 부활을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한 부활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이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도의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8절에 마지막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바라는 대로 형체를 주신다면 아마 무가치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형체는 우리가 기대하던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도 어때요? 좀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육신을 많이 고칩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더 일그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형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영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입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부활의 상급의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이 현실 속에서부터 살 필요가 있다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이 현실부터 살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초라함으로 부활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드릴 때 영화로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도 같은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고 또 순종치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활의 아침에 탄식과 한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약속과 기대가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의 백성다운 영화로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부활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서 영광의 아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